뷰의 뉴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뮌헨 안보 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 리셔 호프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언론들은 이날 양측이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와 안보,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인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40분간 회동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매우 원한다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에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살상을 멈추길 원한다면서 그러나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며 관련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종전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날인 13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양자협상, 다른 주제가 아닌 오직 우크라이나에 관한 양자협상이 우리 없이 진행된다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타이완이 자체 개발 제작한 고등훈련기가 오늘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타이완 공군을 인용해 타이완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AT-5 융잉 브레이브 이글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훈련 비행 중 해상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에 성공해 약 30분 뒤 바다에서 구조됐습니다. 브레이브 이글은 타이완 국영 항공우주산업개발공사가 미화 21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고등훈련기로 2020년 첫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훈련용으로 개발된 브레이브 이글은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기장착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시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오늘 미국계 이스라엘인 등 인질 3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사기 데켈첸과 각각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한 이스라엘인 사샤 알렉산드르 투르파노프와 야이르 호른 등 남성 3명을 적십자사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데켈첸 등 3명은 이스라엘의 의료시설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여섯 번째 석방입니다. 인질들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날을 기준으론 498일 만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이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벤스 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내가 유럽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 그 어떤 외부 행위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 즉 유럽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기초하고 방화벽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며 극우 정당인 AFD를 배척하는 독일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평안남도와 황해도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소정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티 시의원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임소정 씨는 지난 5월 1일 치러진 버지니아 페어팩시 시티의 첫 아시안 여성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후 갖는 첫 공식 모임 자리. 시의원이라는 타이틀로 온 이 자리가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소정 씨.
어깨가 지금 무거워. 뭐냐면 항상 너무나 기대가 많아가지고.
아시아의 보석 시상식이라 명칭하는 이 행사는 매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의원 당선자로 초대받은 임소정 씨.
We have not only one, but not only two, but I think we have three.
자, 이 자리에 세 분의 버지니아 시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임소정 시의원님 오셨나요?
미국 정치에 첫 발을 내민 당찬 새내기 시의원 임소정 씨를 만나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 열심히 상가를 돌며 인사를 하는 임소정 시의원 당선자.
Oh, okay.
Where are you? Oh yeah, hi. How are you?
안녕하세요.
Good. I won.
저 당선됐어요. 고맙습니다.
자신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Well, I won. So I wanted to just say thank you.
저 당선됐어요.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You know, I won the election.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정치 1번지 워싱턴 DC와 출퇴근하는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국무부 CIA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백인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는 미국의 파라군이라 불릴 만큼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전체 인구 중 아시안계는 약 17%, 한인 동포들의 숫자는 300여 가구 남지. 1961년도 이래 한 번도 소수민족의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었을 만큼 보수적인 이곳에서 그녀의 시의원 도전은 여러 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녀는 수천 가구가 넘는 집에 방문해 직접 노크하기를 수개월. 그러니까
저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다 같이는 5천 가구를 방문했고요. 저 혼자는 2,500 가구 방문했어요. 네. 50일 동안에. 인사만 하고 빨리 딴 데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차원이니까 더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한 집 한 집마다. 비가 오나 춥거나 이렇게 막 눈이 와도 걷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시의원이 돼도 열심히 뛰겠지라는 어떤 확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미국의 정치는 로컬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의원은 향후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녀의 당선은 그만큼 이 지역 한인 동포의 정치력 위상이 높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ity of Fairfax가 생긴 지는 카운티에서 분리돼가지고 나왔던 게 61년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소수민족이 시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동안에 쭉 백인들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이죠. 페어팩스 시민들도 이제는 이게 이제 백인들의 도시가 아니고 소수 민족도 시의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시대가 왔다. 그런 것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Korean community and the Asian community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has really, I think, made a conscious effort.
지난 몇 년 동안 한인 사회와 아시아 공동체는 실제로 더 큰 지도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아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임소정 씨의 본업은 보험회사 대표. 현재 만여 명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해 이곳에선 성공한 사업인으로 자리매김한 그녀이지만 그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 세계는 거진 다가 남자들이에요. 제가 보험 시작할 때 90년도에 사업을 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인 여자는 10%도 안 됐었어요.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차별당한 게 되게 많아요. 그 Grow White Boys Network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리티고 여자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냉혹했던 사업 세계에서 당당하게 여성 CEO로 인정받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켰던 시절.
지시에 들어가면 완전히 흑인촌에 들어가셔가지고 방탄유리 그 뒤에서 가게 하신 분들 많이 봤고 진짜 험한 곳, 진짜 아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곳 저는 겁도 없이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가계보험 설명해드리고 가계보험 영업하러.
그녀가 정치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회사가 매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을 찾아갈 시기 버지니아 한인 회장을 하면서 체험한 정치의 힘.
한인 회장 하면서 우리가 항상 뭐 한인들의 위상을 높인다, 뭐 권익 신장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 한인 회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우리가 뭐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policy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계를 느꼈고 이렇게 한인으로서 city council 자리에 있으면 물론 이제 여기 city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제 봄이 됐네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좋은 날씨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20년째 생활상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요새 또 뭐냐, 딱지 떼게 되면은 뭐 보험비가 3배로 또 3배로 오른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예요?
당연히 경찰이 폴리스 리포트 작성도 해주고
우리 한인들이 보험 잘 모르셔가지고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제가 오늘도 뭐 이것저것 집보험, 차보험 말씀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2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도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마더스 데이인가 봐요. 맞아요. 해피 마더스 데이 카운슬 워먼 일렉트 소 림.
어머니 날을 기념하며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려요. 아들 코리 드림.
우리 아들 큰아들이요. 이민은 76년도에 여름에 왔고요. 그리고 엄마가 간호원이셨기 때문에 간호원 비자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76년도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국 음식도 그 배추가 없어가지고 맨날 캐베지로 김치 담갔던 기억이 나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때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날 칭크라고 놀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해가면서 놀리고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차를 다 부셔놓은 기억이 나요. 우리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칭크라고 막 그러면서 Go back to 뭐 your country 해가면서 막 차를 부셔대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들 모르니까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이민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차별과 갈등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기업 IBM에 입사해 커리어를 쌓은 소정 씨. 그녀는 친오빠의 일을 돕다가 보험회사를 시작했고 사업의 탄탄한 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어닥친 고난은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요. 이혼도 했고 한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애들이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3살, 6살이었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모든 돈을 그냥 다 빚지고 막 쓰고 이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만 했기 때문에 집안 뭐 돈 관리나 뭐 다 남편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집에 다 불이 나간 거예요. 이혼하면서 그 사람 빚을 다 내가 이제 이게 덤핑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 해결하느라고 많이 많이 힘들었죠. 양육비 없이 한 5년 동안 싱글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애들도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애들을 막 데려가겠다고 그냥 끄떡하면 이렇게 막 협박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 뺏길까 봐 많이 힘들었는데
혼자서 쓰러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소정 씨. 두 아들들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큼 잘 커주었고 지금 그녀의 옆을 지켜주는 다정한 남편 마크 씨.
About your favorite chips.
당신이 좋아하는 과자 사왔어요?
좀 전에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네요. 살찌겠는데. 아침에 나 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꽤 오랫동안 나가 있었는데.
약
19년 전 한 연례 행사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둘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요. 금방 친해졌어요. 아내는 내게 출마에 관해 상의했고 난 전격으로 지지했어요. 아내의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당과 상관없는 경선이 될 것 같아. 일반 유권자는 소속 당을 잘 모르니까.
Right. So election is November?
그럼 선거가 11월에 있지?
November. Yeah.
Oh, okay.
11월에 있어.
Talk to you soon. Okay. Bye.
Wow.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동생이 얼바인 시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밌네. 우리 식구들은 우리 동생이 먼저 이렇게 선거에 출마할 줄 알았거든요. 항상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사업만 키우고 미루다가 누나가 당선이 되니까 지도 해보겠다고 오늘 발표했네요. 지도 얼바인 시티 카운슬 나간대요.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집안.
Hello.
How are you?
Hi, good to see you, sweetheart.
Nice to see you.
Yes. Okay.
채 피터슨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임소정 씨를 시의원에 공천한 인물이자 정치적 조언자입니다.
But I kind of felt pretty good.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엄지손가락 세워주고 윙크도 해주면서 당신한테 투표했어요 라고 얘기해줘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누구보다 우리 문화에 익숙한 친근한 아저씨 분위기에 피터슨 상원 의원.
My mother's family's been here for seven generations in the town of Fairfax.
제 가족은 7대째 페어백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재산 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죠. 제가 임소정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시의원에게 어느 정도 사업가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임 의원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리더였으며 워싱턴 DC 한인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사업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hat was my number one
thinking. 그가 임소정 씨에게 해주는 조언은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Take it seriously, listen to people, but also be
decisive and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동시에 결단력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는 곳이 Providence Community Center라고요. 지금 그 요즘에 미국에서도 그 티네이저 자살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교육시키고 awareness 사주기 위해서 하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 모임에 지금 가는 거예요.
갈수록 증가하는 10대들의 우울증과 자살은 미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소정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막 미국의 정치에 발걸음을 시작한 임소정 씨. 앞으로 그녀에게 맡겨진 무거운 책임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임을 잘 알기에 오히려 기대감이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도시, 자녀들도 여기서 뿌리를 심고 계속 살 도시니까 나도 도시의 변화와 또 경제 활동에 좀 더 이렇게 인풋을 줘가지고 좀 더 좋은 곳을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내가 한 만큼 기회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얻은 거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국인 것 같고 100%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도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듣고 싶어요.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임소정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티 시의원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전주영 씨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 작가로 그의 그림에는 공간에 가진 메시지와 힘이 있습니다. 최근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선보인 전시, 베일에 쌓인 곳에서 다른 공간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저는 항상 보게 되면요. 공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많이 제가 가져다가 작품에 많이 놓고 있어요. 공간을 보게 되면 숲,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미지들. 네, 이렇게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공간이라는 작품의 제목이에요. 다른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공간? 그러면 이 공간 말고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다른 공간은 기존에 존재했던 공간이 존재해야만이 다른 새로운 공간이 다시 또 생성할 수 있다. 그 말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DMZ의 공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북한의 내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DMZ랑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북한의 그 문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 그 속에는 공포와 죽음뿐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다. 거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내면들도 똑같이 거기서도 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공간을 제가 제작하게 되었어요.
또한 전주영 작가는 한국적인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동양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기법으로 쓰고 있어요. 예, 우리는 종이의 목으로 많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캔버스에 유화를 퍼짐과 흐름과 그리고 동양적인 그런 라인으로 그거를 많이 표현해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봤을 때 어찌 보면 동양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입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저거를 정말 잘못 터치하게 되면 입체라는 개념이 변색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이질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정말 그 저 입체라는 부분은 정말 누구라도 손 터치를 하기가 정말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저 입체라는 존재를 저거는 터치를 함으로써 평면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입체를 통해서 더 좀 구체화되게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입체를 손을 댔고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꾸준히 전시 활동을 해오며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주영 작가. 한국에서의 작가 활동 소감은 어떨까요?
아, 저도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해도 되냐? 막 이런 의문도 들고요. 저보다 더 위대하고 정말 더 뛰어나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감히 제가 이런 공간을 제가 이런 데 제가 뛰어들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사회가 저한테 선택권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북한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작품으로 소통할 수 있어 작가라는 직업이 더욱 의미 깊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작가로서 또 활동 하게 된 정말 이게 우연과 필연이 정말 이 일치가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제가 정말 그림이 아닌 딴 직업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그림을 그려요. 근데 북한에서의 그 정말 굴곡진 그런 삶들 운전직을 하면서 정말 쌓인 스트레스들 그리고 인간관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작업들에 막 녹여고 들어가면서 제가 막 대화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소통이라는 그런 개념에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에 와 전주영 씨를 기다렸던 가족은 그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얘가 뭘 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방안에서는 뭐 간단한 그림을 그렸던데 가족분들은 이번에 제가 작품을 짠! 하고 이렇게 완성했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제 작품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가족들도 많이 정말 일반 관객들처럼 물어봐요. 가족이지만 저한테 왜 이렇게 그랬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또 나름의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를 시켜줘요. 그럼 가족들이 그렇구나. 근데 가족들은 제가 하는 모든 그런 그 행위라든가 예술적인 분야에서 그래 너는 성공해 이런 응원들이 거의 8, 90%가 차지하죠. 그래 나머지는 열정 그리고 너가 꼭 성공할 거야. 네 그런 응원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놓고 봤을 때 가족들도 역시 관객의 일부예요.
그런데 전주영 씨의 호기심은 이 작가 활동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한 건데요. 현재 한림성심대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전주영 씨는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기 개교 이념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교 150주년을 맞은 1896년에 당시 우드로 윌슨 교수가 기념식에서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는 대학이 되자고 연설하면서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으로 정립되는데요. 프린스턴은 개교 250주년을 맞이한 1996년에 이를 더 확장해서 국가와 전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대학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 선언문은 모든 프린스턴인들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습니다.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입학 사정에 있어서 균일하게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심사하지는 않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린스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둘째는 대학 공동체에 기여할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대개 선발되는 학생들은 각 고교에서 상위 10%에 속하는데요. 학업에서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환경, 특별한 재능이나 활동 경험, 자신의 재질을 발휘할 수 있는 열정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보다 풍부한 환경에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힘껏 학교 생활을 한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프리셉토리얼 교육 제도라는 아주 독특한 학문적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교육 혁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형 종합대학교 안에 여러 개의 소형 칼리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교수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 일방적으로 주의 교육을 받고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교실의 주역이 되어 교과목 학습 내용과 자신이 연구한 내용들을 교수와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을 터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학년부터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적성과 교육 배경, 취향에 따라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스터디 그룹은 졸업할 때까지 담당 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그 주간의 강의 내용과 활당된 독서물에 대한 토론 발표, 또 지도 교수와 1대1 의사 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아너 시스템, 시험 무감독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도인지 손승우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 아너 시스템은 양심에 맡겨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인데요. 시험 기간에 교수가 들어와 시험 문제만 내주고는 특별한 질문이 없는 한 자리를 비워주고 시험이 끝날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험 부정 예를 하던 안 하던 학생의 정직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1893년부터 지금까지 120년 이상 지켜주고 있는 프린스턴의 자랑스러운 전통인데요. 시험이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이 시험지에 프린스턴의 명예를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서약하고 서명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시작된 이 아너 시스템은 아이비리그 모든 학교들도 받아들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팅 클럽도 프린스턴의 독특한 자랑거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팅 클럽은 187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고유한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각 1인 클럽에 소속된 재학생들은 졸업 동문들과도 평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데요. 2학년 봄학기부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개 1인 클럽은 3, 4학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6개는 성적과 경력별로 우수한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한 가입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학생들이 소개하는 이팅 클럽 얘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여기 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팅 클럽을 정말 좋아하고 즐깁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배고프면 언제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면 다른 친구들과 게임이나 운동을 즐기기도 하죠. 여기 있으면 꼭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Being a member of the club, it's definitely like being
이팅 클럽 회원이 된다는 건 마치 가족이 됐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이고 나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속한 클럽이 나아갈 방향과 클럽의 색깔을 만들어가는데 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프린스턴 대학교도 예일대학교처럼 기숙대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기숙대학 제도라는 것은 레지던셜 칼리지 시스템인데요. 프린스턴의 레지던셜 칼리지는 6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숙대학 제도 개념은 원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리지 시스템인데요. 1902년부터 1910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위드로 윌슨 총장이 이를 미국 세력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프린스턴에 잠복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대학교가 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와 대형 대학교의 환경 그리고 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기숙대학에는 약 5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요. 대형 식당, 도서관, 커피하우스, 극장, 컴퓨터실 등 독자적인 부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진 중에 가족과 함께 들어와 상주하고 감독하는 사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4학년 학생들이 조교로 감독하고 또 카운셀러로 후배들의 학과 공부와 대학생에 필요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위상 한번 알아보죠. 프린스턴 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19년 자료에서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MIT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매년 타임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대학 순위 조사에서도 이 프린스턴은 늘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프린스턴은 현재 생존하는 동문만 9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국가와 전 인류에 헌신하는 대학교라는 이념답게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물들을 배출해냈는데요. 우드로 윌슨과 제임스 매디슨 등 2명의 미국 대통령과 10여 명이 넘는 연방 대법관, 그리고 1919년 윌슨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1936년에 유진 오닐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치학으로 이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도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 뭔지 이제는 익숙해진 분들 많을 텐데요. 능력과 재질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곤란을 받지 않도록 대학이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니드블라인드 혜택을 받은 프린스턴 학생들은 졸업하면서 개인 빚이 전혀 없어서 마음 편하게 학교를 떠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 니드블라인드 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 소요되는 모든 학사 경비는 장학금과 전액 근무 활동 등을 통해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졸업 시 학비 이용자에 대한 개인 빚이 전혀 없이 대학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 정책입니다. 프린스턴 1년 수업료, 기숙사비, 또 재반 경비를 포함하면 6만 7천여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학생이 되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의 웰빙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조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혹시 그 폰 프리 페브러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요, 한 단체가 네. 2월 한 달간 벌이고 있는 캠페인 이름인데요. 캠페인은 그 휴대전화 없는 2월이지만 실제로 뭐 2월 한 달간 휴대전화를 아예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휴대전화 너무 많이 쓰면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훈련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일단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요. 그 네. 캠페인 참여 정도입니다. 참여 수준, 참여할 영역을 정하는 겁니다. 네. 참여 정도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사용 제한, 2단계는 한 달 동안 휴대전화를 안 쓰는 겁니다. 그 참여 영역 설정이라는 건요. 참여자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지 장소나 영역을 정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서 일터에서 대인관계 활동에서 쓰지 않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역시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운동의 핵심은 스마트폰이 정말 필요한지 하루 종일 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참 얼마나 이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면 이런 캠페인이 생겼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미국인 대다수가 스마트폰 사용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네. 10명 가운데 9명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입니다. 2011년에는요, 인구의 3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크게 늘어난 건데요. 네. 문제는 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3분의 1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를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거의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면 장애, 비만,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존스 홉킨스 아동병원에서 심리학 또 신경심리학 및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제니퍼 마가리 카첸스타인 박사는요. 하루에 단 한 시간만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도 삶의 질과 우울증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네. 일 때문에 스마트폰을 또 늘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런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또 전문가들이 7가지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내용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최대한 지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뭐 덜 볼 테니까요. 근데 그렇죠. 어떠면 될까요? 네.
알림이 일단 울리면 자꾸 전화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앱에 알림을 끄거나 아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의 색상 필터를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꾸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이고 왜 동영상도 자동 재생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재생 기능도 끄는 것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지루하게 만든다.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휴대전화가 없는 휴식 시간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블루라이트가 방출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빛이 보통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요. 잠도 잘 못 자는 그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증가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으로요. 먼저 15분 동안 전화기를 아예 보지 않는 연습을 한 뒤에 1분 동안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참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런 휴식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전화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 중독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전화기 사용을 중지하는 방법인데요. 뇌의 신경화학적 균형을 되찾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더 건강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런데요. 뭐 즐기던 것을 또 안 하려고 참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전화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전화기 생각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집착이 강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도파민 대체 요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 그리기 뭐 이런 취미 생활을 포함해서 스크린이 없는 활동 100가지를 작성해서 전화기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기 손이 갈 때마다 이 중에 하나를 실행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이 지루함은 과도하게 자극받은 뇌가 진정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고요. 이 지루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게 오히려 좋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네. 이 밖에도요.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 전화기를 아예 침실에서 치우는 겁니다. 전화기 없는 명상 또 전화기 없는 산책을 즐기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천할 게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뭘까요?
예, 자 자신의 이런 계획과 활동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금연이나 금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도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요.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끝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이거 정말 잘했다. 충분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몇 주간의 노력이 있어도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일단 기능이 좀 제한된 전화기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에 심한 불안감이나 공황장애까지 나타난다면 심각한 중독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 텐데요. 어린 자녀들일수록 또 중독에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적은 계절인데요. 그래도 건강은 지켜야겠죠. 건강을 위한 실내 활동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이번에는 여성 전문 매체인 우먼스월드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한번 춰보는 겁니다. 뼈가 튼튼해집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2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3번 하루 15분 이상 춤추는 여성들을 골밀도가 높아지고요. 골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 건강까지 챙겨주는 거네요. 실내에서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정해놓은 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네. 뉴질랜드 연구인데요. 30분 동안 그 퍼즐 게임이나 타일 맞추기 게임을 하면요.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게임의 그래픽과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이나 실내에 식물을 두는 것도 그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뭐 잎을 닦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그런 활동에서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 받을 수 있고요. 또 아주 좋은 감정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흥미롭고 왠지 반가운게 들릴 내용도 있는데요. 네. 가끔 늦잠을 자는 것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주말에라도 늦잠을 자면 심장질환 위험은 20%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이 혈압 낮추고 혈당도 조절하고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홍차를 마시는 것도요.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리셔스 공화국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석 잔의 홍차를 한 12주 동안 석 달 정도 마시면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성분이 있죠.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줄어듭니다. 홍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제로 가보기 전에 2월 제철식품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고 하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2월의 농산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연근, 아귀, 천혜향, 더덕, 달래, 봄동, 그리고 전복입니다. 이 중에 연근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항염, 항균에 탁월하고요. 더덕도 면역 증진,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달래가 나올 텐데요. 천연 항생제라고 네. 불립니다. 이 달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염증과 바이러스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제철 음식도 꼭 챙겨보시고요. 멋지고 맛지고 웰빙을 위한 중요한 소식 또 하나 소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안 되는 게 많은데 새로운 친구 사귀기도 어려워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또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효과적인 방법은 관심사를 중심으로 친구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봉사단체, 보드게임 동호회 같이 내가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관계가 더 쉽게 형성된다고 조언합니다.
네. 그런데 성격상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스스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거를 어려워하지만 먼저 점심 같이 먹을까요? 아니면 이런 모임 가져볼까요? 라고 주체를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런 노력으로 사귄 친구하고 관계를 더 깊게 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꾸준한 관심과 경청 중요합니다. 들을 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눈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 상황에서 너 어떤 걸 원해? 라고 물어보면은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 중요합니다. 있는 친구 네. 더 잘 지키는 것 정말 그렇죠. 중요한 일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친구 관계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가 우선시되면서 친구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곤 하는데요. 친구와의 유대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감정적 연결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얼마나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친구한테 애정 표현을 했을 때 예상보다 상대는 더 크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도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도성빈 기자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친구가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큰가 봅니다.
네, 친구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혜택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람들, 우울증,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는 위험이 낮고요. 노년기에도 더 오래 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건강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습관 알아봤고요. 건강한 실내활동 또 웰빙을 위한 친구 사귀기 제철 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 시제를 각각 어떤 경우에 쓰는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플로리다에 가봤어요? 라고 물을 때 2년 전에 갔어요? 라고 대답하려면 다음 문장 중에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ave you ever gone to Florida?
I have gone there 2 years ago.
Have you ever gone to Florida?
I went there 2 years ago.
I went there 2 years ago.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2년 전이라는 특정 시점을 말하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죠. I went to Florida. 나는 플로리다에 갔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I have gone to Florida. 나는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사건을 표현합니다. 과거 사건을 말하는데 왜 현재 완료형을 쓸까요? 과거의 행동이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불분명한 시점에 발생한 행동이 현재까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현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과거는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로 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정확히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문장 더 살펴보면서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I graduated from college. I have graduated from college.
두 문장 모두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단순 과거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동작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I graduated from college. 두 번째 문장 현재 완료는 과거의 불분명한 시점에 발생한 행동이 현재까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I have graduated from college. 이 문장은 과거의 일,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entence 1. I saw the movie. Sentence 2. I have seen the movie.
영화를 봤다는 두 문장 들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과거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입니다. 두 문장 모두 영화를 본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의 공통점은 모두 과거에 끝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saw the movie. 이것은 과거의 어느 특별한 한 시점에 영화를 본 거고 두 번째 문장, I have seen the movie. 이것은 과거의 불분명한 시점에 영화를 본 겁니다. 현재 완료가 요구되는 네 가지 일반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이상 일어났던 반복되는 행동이면 현재 완료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I have seen the movie three times.
나는 그 영화를 세 번 봤습니다. 두 번째, for, F-O-R, 그리고 since, S-I-N-C-E. 이렇게 행동의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같이 쓰여지는 문장에는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for a long time.
난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셋째, 부정부사 never, N-E-V-E-R, never이 쓰여지는 문장은 현재 완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I have never been to France.
난 프랑스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ver, E-V-E-R, ever를 사용한 질문을 만들 때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Have you ever won the lottery?
복권에 당첨된 적 있어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Yesterday, 어제, ago, 전에, last night, 지난밤 등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입니다. Never, 절대, already, 이미, for, 얼마 동안, since, 뭐뭐부터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표현하지 않는 부사는 현재 완료 문장에 들어갑니다.
Focus on the adverbs. Adverbs like yesterday, ago, and last night go with the simple past. Adverbs like never, already, for, and since, they go with the present perfect.
에브리데이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 시제, 어떤 경우 각각 쓰는지 살펴봤습니다.